열왕기 맥잡기 아홉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한 장을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살펴보면서 이제 기근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제 부르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구하면서 결국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 또 작은 숲의 대언자 400명 850명과 함께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가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열왕기상 이제 18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결국 엘리야가 제안한 대로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제안했는데 바알의 대언자들 아무리 뭐 노래를 하고 뛰고 뭐 별일을 다 해도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응답하시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백성들이 누가 정말 참 하나님인가 이걸 이제 깨닫고는 바알의 대언자들 이제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엄청난 일을 이제 이룬 이후에 오늘 이제 엘리야가 이제 피신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지치게 될 때 어떤 일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그 부족함과 허물과 그 다음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가 또 임무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멜산에서 아합이 거하던 궁은 이제 이스라엘 아니면 예스라엘이라는 그런 도시에 있는데 한 25km 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합이 이제 수레를 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비가 이제 내리고 하는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850명이 가서 저 한 사람을 대적을 해갖고 그래서 특히 이제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내리고 뭐 그런 신이 이제 바알 신인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이세벨이 아마 마음속으로 850명이 저 엘리야를 이제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결국 바알이 비를 내리는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남편 지금 아합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도착해서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보고를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의 기대와는 전혀 180도 다른 이와 같은 일로 지금 아합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굉장히 악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뭐랄까 정치적으로 수가 굉장히 높은 이런 사람이에요. 2절 가서 보니까 이게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엘리야가 따라왔잖아요. 이스라엘까지. 그렇죠? 사실은 따라온 것도 아니고 앞서서 왔지 않습니까? 아합보다 앞서서 달려가고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궁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라도 군사들을 보내서 잡아서 데려다가 족치고 그렇게 죽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일을 그날 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갖고는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경고를 하루에 그 기간을 주고 지금 경고를 주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수가 굉장히 높은 여인이다.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엘리야하고 큰 싸움을 벌였잖아요. 하늘에 지금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구나. 이게 지금 다 각인이 돼 있는 이런 상태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당장 죽여버리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게 예, 엘리야가 살아있을 때보다 엘리야가 오히려 죽었을 때 더 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백성이 다 봤잖아요. 불이 떨어지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해서 엘리야를 곧바로 죽여버리면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예, 그러니까 순교자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생각도 이제 하고 예, 왜 그러냐. 불도 내렸죠. 바알의 대원자 다 죽였죠. 그다음에 비도 내렸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 땅에만 있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 추방하려고 예, 쉽게 얘기하면 손을 대지 않고 엘리야가 떠나만 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서 예, 국가의 이런 소요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마귀가 가르쳐 줬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수를 이제 쓰고 있는 거야. 또 이런 가운데 엘리야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극도로 지친 상태, 영적으로도 지쳤고 그 850명을 대항해서 했으니 얼마나 그 영적으로도 힘들었겠어요. 또 지금 갈멜산에서 지금 여기까지 한 25km를 비를 맞으면서 이 병거보다 더 빨리 지금 달려왔으니 육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그 지친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간파하고는 그리고 내쫓아야 되겠다. 그렇죠? 내쫓으면 모든 문제가 다 깨끗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도 성경에 가서 보시면 특히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 이 굉장히 위대한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이루고 나서는 많은 경우 우리보다 더 깊은 그런 그 침체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이거 기록하라고 이제 하면서 인간이 이런 존재다 하는 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실패를 당할 때도 있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큰 사람들의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세벨이 예, 이런 예, 뭐라 그럴까 꾀를 써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엘리야를 내쫓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세벨의 그 뭐라 그럴까 작정한 대로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3절 그가 그것을 보고 사자가 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 남겨두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시면서 지도를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맨 위는 단이라고 한 도시가 있고 이스라엘의 맨 밑은 부엘세바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거든요. 여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남왕국 유다예요. 북왕국의 맨 끝이 단이라는 도시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맨 끝이 부엘세바라는 도시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지금 있었냐면 예스르엘이라고 하는 왕궁에 있었던 북왕국 예스르엘 왕궁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대충 얼마쯤 되냐 120km란 말이에요. 120km. 그러니까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아마 열심히 뭐 갔어도 3일 4일 걸려서 아마 부엘세바에 지금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원하는 걸 다 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멀리 가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 가는 것 중에 일단은 북왕국을 떠났어요. 떠나서 어디 유다 왕국으로 들어와서 유다에서 제일 밑으로 지금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세벨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엘리야가 스스로 그렇게 지금 성취를 해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17장, 18장 엘리야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태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엘리야 이야기 가서 보시면 엘리야가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여기 있으라 그러면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는데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고 난 이후에는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옛날에 아마 남포교회에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아마 하나님이 이제 보통 사람들을 쓰신다는 그런 내용,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다 보통 사람들 쓰신다 해서 아마 그러한 그 책이 상당히 그 영적으로 유익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로도 받기도 하고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거해야 되는데 기근이 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갖고 속여갖고 그래서 파라오에게 바칠 뻔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도 승리의 승리를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면서 왕국이 이제 평화스럽게 이렇게 모든 게 정착이 되는 이런 시점에 바세와 이제 간음을 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하 11장 12장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도 참 잘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노를 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실수하는 거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이걸 기록해 놓았냐? 저와 여러분의 위로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위로를 빌미로 자꾸 실수를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기록해 놨지만 그걸 구실로 삼아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그거는 짐짓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가야 할 때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가다 보니까 잘못 선정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 자,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제 도망을 치되 뭐 다른 나라 어디로 갔으면 좋은데 지금 남왕국 유다로 왔는데 그 남왕국 유다에는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왕이에요. 근데 그 여호람의 아내는 누구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거기 지금 왕비인데 이세벨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 아달랴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열왕기하 11장 가서 보시면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 왕가의 모든 실을 그냥 싹 이제 소멸시키고 본인이 직접 스스로 그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지만 하여튼 유다 왕과의 모든 왕족의 씨를 멸하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에요. 사실 이세벨보다 더 무서운 여인, 그 여인이 거하는 유다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다는 사실 엘리야가 가서는 안 될, 아브라함이 가서는 안 될 이집트처럼 엘리야가 가서는 안 될 그런 땅인데 이제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느 면에서 실수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나오는데 잠깐 좀 이렇게 부엘세바 설명을 또 성경을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부엘세바는 우물이란 뜻이에요. 우물. 근데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냐? 맹세하는 우물이에요. 맹세.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라는 또 유서 깊은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헤브론에서 한 45km 남쪽에 있던 그런 도시고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가서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런 이야기를 가서 읽어보시면 이 세 사람 모두 부엘세바와 상관이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여기 세워진 마을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가운데 원래 유다 지파에게 이제 속했다가 유다가 이제 굉장히 크고 시므온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안에서 시므온의 땅을 배분해 줬어요. 그 땅을 이제 배분해 줄 때 그 부엘세바가 시므온 지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성경 전체를 가서 보면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삼은 곳이 바로 여기 부엘세바고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대언자 엘리야가 이제 쫓겨서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갈 때 거기 중간에 이제 들렀던 이러한 그 마을이 이제 부엘세바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곳이 우상숭배 근거지였고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우물 있고 하니까 물이 많지 않은 그런 땅에서 우물 있고 하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이제 부엘세보에 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신약시대에도 가서 살펴보면 예수님 이후에 몇 세기 동안 사람들이 부엘세보에 거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의 이제 증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4절.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루 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지금 기도하는 건데, 기도가 죽여주십시오 하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뎀 나무가 이제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뭐 로뎀 나무가 굉장히 뭐 좀 좋은 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사실은 뭐 그렇지 않아. 그냥 관목입니다. 관목.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나무고, 특별히 로뎀 나무의 뿌리는 이렇게 숯을 만드는데 아주 유용했다 그래요. 그래서 로뎀 나무하고 숯하고 이렇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도 이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한 사람 한 두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고 요나도 그렇죠. 그랬잖아요.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너무 힘들면 죽여달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예.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께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아니고, 예, 하나님께 너무 어렵고, 예,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을 하소연할 때, 여기서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쳐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뿐이 안 나올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이 뭐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뭐 100배, 1000배 나은 사람인데도 이런 악한 상황에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이와 같은 그 소재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 잤다. 예, 그래서 잠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좀 있으시죠, 이 안에도. 예, 저도 잠 때문에 몇 개월 이제 고생도 해보고, 참, 잠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예, 지금 여기, 엘리야가 잠을 잤다고 하는 거는 이 앞뒤 문맥상 그전엔 잠을 잘 못 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개입하시면서 이제 잠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 엘리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뉘앙스로 지금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5절에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근데 이게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7절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주의 천사. 예. 그래서 구약시대의 주의 천사는 많은 신학자들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신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천사가 나타나서 6절,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거 뭐 광야 초입에서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죠. 그렇잖아요. 아마 베이글이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사람들 이거 아시죠? 베이글. 크림치즈에서 이렇게 바람. 물론 크림치즈는 없었을 테고, 베이글이 유대인들의 빵이에요. 예,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에요. 그 베이글이. 예, 그래서 베이글은 이렇게 삶았다가 다시 이렇게 굽는 그런 형태. 그래서 쫀득쫀득하잖아요. 그 빵이. 예, 그게 유대인들이 먹는 그런 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베이글이라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베이글 구워서 먹잖아요. 예,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즈 발라서 먹고 이렇게 하듯이.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왔으니, 먹고 다시 어떻게 누웠단 말이에요. 또 잠에 빠졌는데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머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우리의 그 인생 여정을 한번 돌이켜보면 시도 때도 없이 천사들이 많이 도와주었구나. 이런 거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성경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 천사들이 굉장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천사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렇게 파워풀한데 여기 지금 엘리야를 섬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섬긴 그와 같은 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아이들 정말 이 어려움 속에 빠질 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둘째 유니스 걔도 이제 자랄 때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이거 발 갖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이거 하다가 이렇게 미국지 같으면 이렇게 계단이 있거든요. 계단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깨끗해. 하나도 안 아프고. 깨끗해. 다친 데 하나도 없고. 어른 같았으면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게? 그렇죠? 이러한 일들. 가서 보니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그들은 다라는 거예요, 다. 한두 천사가 아니라 모든 천사가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그 사람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서 도와주고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보낸 섬기는 영들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이런 데 이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처음에 태어나실 때도 천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같이 그런 그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을 강건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부활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도와주시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돕는 또 섬기는 그런 섬기는 영들이 바로 주님의 이제 천사들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어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천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 그 주변에서 진을 치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좀 기억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천사가 그렇게 파워풀하고 힘이 센데도 어떤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섬기는 영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기억하면 좀 이렇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가운데 드디어 이제 힘을 얻어갖고 8절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저 밑에 있으니까 하여튼 어쨌든 밑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이 호렙으로 가라고 이제 아마 여기서 명령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정도를 가야 뭐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이 어디 있느냐 뭐 시내산 시내반도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아랍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얼마 정도를 걸어가야 되면 한 300km를 걸어가야 돼요. 많이 걸어가면 300에서 400 이 정도를 지금 걸어가야만 킬로미터를 그래야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30km 하루에 걷는다 그러면 열흘 해서 이제 보름 정도 가야 될 거리인데 하여튼 뭐 모든 것이 약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40일 걸려갖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40하고 상관이 있었고 모세도 거기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두 번 했습니다. 그쵸? 돌판 가지고 가서 그렇죠 40일 그 다음에 예수님도 지금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도 호렙산에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다 뭐예요? 40일을 하고 관광객 있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모세, 예수님 다 40일. 그 다음에 여기 두 명은 또 호렙산. 그렇죠?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예수님도 호렙산에 40일 가신 것이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맹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되, 하여튼 40이라고 한 숫자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련의 숫자예요. 시련.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그렇죠? 예, 이게 40일. 40일. 예수님도 금식을 40일. 마태복음도 40번째 책이에요. 40번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시련의 책이 마태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쭉 이렇게 보면서 드디어 여기 18장, 19장에 나와 있는 그 엘리야 모습 가서 보니까 하늘로 이렇게 충천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사야서 그 40장 31절에 가서 보면 이런 그 재미있는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린다. 그렇죠? 지금 호렙산까지 지금 올라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달려가기도 하고 지금 300몇 킬로 지금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엘리야의 이 18장 19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9절에서 이제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렙에 가서 보니까 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럼 내가 여기서 뭐 기다린다든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엉뚱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럼 제가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이 와야 심히 질투한. 이게 동문서답의 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너 여기 뭐 하고 있냐 그럼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죠?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 외에 심히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인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이거 틀린 얘기 하나도 아닌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의 그 자랑 뭐 이런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가서 너만 남긴 게 아니라 내가 7,000명도 남겨놓았다. 이제 그런 말이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큰일 한 거 사실이에요. 어느 면에서 자랑거리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제가 쫓겨와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나만을 지금 두 번을 강조하잖아요. 나만 딱 남고 나머지 저만 이렇게 큰일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밑에 가서 또 한 번 묻습니다.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 엘리야가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14절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14절 한번 가서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예,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과의 심히 질투하였나. 똑같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만 곧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10절하고 14절 가서 보세요. 어때요? 100% 똑같잖아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카피 페이스트 딱 하면 번역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번역할 때 잘 봐야 돼. 한 글자라도 틀릴 수가 있어, 이게.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영어가 두 개가 똑같습니다. 10절하고 14절이. 그래서 어떻게 카피 페이스트를 해도 되는 그런 데예요. 근데 어찌됐든 재미있게 하나님도 여기서 뭐 하냐고 하는데 대답을 이상한 걸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 부르니까 또 이상한 대답을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할까, 진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무언가를 조금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는 1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파워를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1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굴에서 거기서 그 어귀에서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라. 그렇죠? 그리고 주 앞에서 산에 이제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거기 가서 보니 예,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산이 쪼개지고 바위가 터지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앞에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땅이 갈라졌단 말이지 이번에는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스틸 영어로 가서 뭐 스틸 그 다음에 스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잔잔하게 스틸이라는 말에 그런 거거든요. 물이 잔잔하다 할 때 STIL 이렇게 쓰는 스틸하고 조용한 세미한 그런 음성이 있었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세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도 만나고 할 때 여기 가서 보면 주께서 엘리야 앞에 지나가시잖아요. 모세도 뭘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 앞을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지나가시는데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앞을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호렙산에서 하나는 모세고 지금 하나는 지금 엘리야인데 그 유명한 그 두 명의 대언자 바로 그 앞에서 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똑같은 그런 내용.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엄청난 파워의 바람,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여기 불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냐. 내가 지금 굉장히 낙담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다. 이걸 이제 일단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지니까 어느 정도의 그 위력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로 말할 것 같으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이제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자꾸 나만 이야기하는데 사실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쓰고도 써서도 내가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어떤 뉘앙스를 지금 하나님이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 이방인들은 이렇게 바위가 갈라지고 뭐 바람, 뭐 지진, 뭐 불 이런 거 하면 그게 신인 줄 알고 그거에 가서 경배해요. 이방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의 차이는 뭐예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놀라운 창조의 이적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1월 성신 뭐 이렇게 일식이 되고 월식이 되면 그게 신인 줄 알고 거기다 경배한단 말이지 이방인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그 존재 그 존재가 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파워를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렇죠. 갈릴리 바다의 그와 같은 그 폭풍우도 잔잔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고 초림의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 7년 환란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사람이 상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종류의 천재 지변이 되면서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는 1월 성신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파워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일단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내가 불도 내리고 바알의 대언자 또 작은 숲의 대언자 다 죽이고 또 심지어 비도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완전 실패자 같구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다.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사람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많은 경우 조용히 일한다. 조용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것도 세미하게 음성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기사 한번 가서 1장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뭐 그냥 엄청나게 뭘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말씀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일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세미한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나는 불로도 일하고 지진으로도 일하고 또 바람으로도 일하고 파워로도 일할 때가 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이루는 거의 모든 일은 나의 조용한 음성으로 나는 그런 일들을 이룬다.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오순절 은사운동 이런 것들이 1980년 이후부터 한국에도 이제 수입이 되고 이런 가운데 기적들을 추구한 사람이 많아요. 무언가 기적을 좀 봐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새는 뒤로 쓰러지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오용을 많이 해요. 그 오용하는 그 구절이 뭐냐? 유명한 구절이에요. 한번 가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가서 보시면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걸 갖다 대고 예수님도 이렇게 200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네 다 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예, 그다음에 마귀 내쫓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요거를 거기다 갖다 대입을 해갖고는 예, 그래서 지금도 예, 그러한 엄청난 그런 그 파워를 우리가 이제 일으켜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이 매일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은 딱 세 시기에만 일어납니다. 세 시기. 첫 번째 시기는 언제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모세가 엄청나게 기적 많이 일으켰고 여호수아는 해를 멈췄으니까 달을 멈췄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 그게 얼마쯤 됐냐? 한 10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약 100년 동안 엄청난 그와 같은 기적이 있었어요. 둘째 시기는 언제나 지금 여기 나오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 이 시대가 대충 그것도 한 100년, 150년 많아 봐요. 그래요. 예. 요때뿐이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엘리사 시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그렇죠? 그다음에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던 그 시기.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이렇게 셋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 시기 외에는 기적이 없었어요. 요 시기 외에는 예. 자, 그렇게 되면서 그게 얼마쯤 돼? 한 70년 지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시대가 어셔의 연대기에 따르면 예, 아담의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 정도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 6천년 가운데 이 세 시기를 합치면 대충 얼마냐? 300년이에요. 그럼 퍼센티지로 5%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해갖고 맨날 기적 일으킨다 그러면 안 돼요. 실제가 안 그래. 이 데이터가 안 그렇습니다. 많이 잡아줘봐 얼마? 5% 정도. 예,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났던 건데 그때 기적도 제가 물어볼게 매일 일어났나요? 여러분 그 300년 중에 300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 300년 맨날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밤에 일어나고 그냥 이 별이 부딪히고 여러분 해가 맨날 쓰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300년 중에서도 며칠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그런 주신 말씀도 내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반사가 아니고 실제는 미세한 그런 음성으로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 33년 반 사셨습니다. 근데 3년 반 동안만 기적이 일으키죠? 그렇죠? 그 3년 반도 매일 일으킨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전인수식으로 어떤 성경 구절 하나 따다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매일같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여기 완전 혼동의 상태, 매일같이 해가 섰다 달이 섰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다 맨날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거 안 일어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안 일어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섭리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에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싹 이렇게 나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지 매일같이 뭔가가 우당탕 풍탕하고 이러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가만히 보면서 요 근래에 무슨 대형 집회 가면 그냥 귀가 찢어질 정도로 그냥 대형 스피커, 대형 집회 한다 그러면 광고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매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매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미한 그런 음성으로, 음성은 뭐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의 종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듣는 귀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왜 그러냐? 기독교는 하나님도 말이에요. 영어로 가서 요한복음 1장 1절 가서 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했지만 그 영어 단어가 워드예요. 그냥 우리는 말 말씀을 구분하지만 영어나 아니면 그리스 말은 똑같은 말이 있다는 거지. 태초에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로고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숨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그 이상 되는 그런 기적을 자꾸 찾으면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말 그대로 혼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자꾸 뒤로 넘어진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온화하고 질서 있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은 세미하게 음성 주신, 음성을 들으라니까 또 요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알아들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여기로 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AD 90년으로 끝났어요, 요한계시록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면 그럼 계시가 중구난방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완전 케이오스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세미한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신 거 하나님의 이 성령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말씀을 읽을 때 세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거에 경청을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자꾸 귀에다 무언가를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다른 영이 작용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교훈을 다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다운될 대로 다 다운됐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또 일어나서 내가 아직 죽기 전에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첫 번째, 내 길을 돌이켜 다마스쿠스 시리아로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왕,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이 되게 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을 완전히 척결하고 바알 숭배하는 자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그 다음에 너 뒤를 이어서 또 대언자가 하나 있어야 되니 엘리사를 내 뒤를 이어서 대언자로 삼아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이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이제 다운된 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배려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18절에 너만 남겨둔 게 아니고 7천명을 내가 더 남겨뒀다. 그렇죠? 너무 뭐라 그럴까, 너 자신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여기 로마서 표현에 따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뭐 한 200만이고 얼마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 남자들 가서 다 제단에 가서 헌물 드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7천 명만 구원받았다는 게, 7천 명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 뭐 예배당도 가고 주일 성수도 하고 십일조도 많이 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없이 하면 이 7천 명 안에 못 드는 거예요. 이것도 7천 명 그러니까 또 그 안에 들려고, 이거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또 14만 4천 그럼 그거에 들려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신약시대에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네요. 누구든지 맞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런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거를 born again. again은 뭐예요?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땅에서 나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고, 다른 한 번은 저 위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만 그 사람에게 이 7천명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속하는 그와 같은 특권이 이제 주어진다는 거. 이 말씀이 특히 로마서 11장 1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이제 남은 자가 나와요. 영어로 remn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여기 대언자들의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했어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남은 자만.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두신다는 이런 사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100% 은혜지, 은혜에다 조금 뭐 행위 더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7천명이 뭐 어떻게 남았어요? 은혜로 남은 거예요. 자기 행위로 남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전 시대, 모든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사명을 받고는 곧바로 자기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15절, 16절에 가서 보니까 아벨 무홀라 출신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 임명을 받고는 곧바로 어디로 가냐? 이 아벨 무홀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죠. 19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가 12결이 소들을 이렇게 부렸다 그랬어요. 한 결이가 두 마리니까 12결이면 24마리. 여러분 소 24마리를 이렇게 부릴 정도면 굉장히 부자예요. 엘리사가.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르는 그런 내용이 여기 21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꼭 목사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목사일 수도 있고 목사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왕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모든 사람 다 인생 살면서 실망할 때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오늘 말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을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겨 실수, 실패, 낭망, 절망, 그렇죠? 심지어 죄, 이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어느 면에서 구원받는 건 물론 가장 큰 약속이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무엇이라고 자꾸 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해도 예,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엘리야가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귀. 이 귀가 있어야 그래야 읽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